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농사를 지어 큰 곡간을 만들어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넣어두기만 하면 그 곡식과 물건들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만족시켜줄 줄 알았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나아 보이는 것들을 갖추기만 하면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앉은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혼의 눈이 멀었던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무작정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저것 채워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채워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짐바브웨와 모잠비크, 말라위에 불어닥친 사이클론과 광운도 고성, 속초 등지에 일어난 산불 등 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산불이나 건물 붕괴, 선박 좌초, 항공기 추락과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여러 대형 사고들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시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배려해야 할 것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주변을 감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과 패권주의는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고 기업이나 개인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은 당연치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살아가야 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과 종교 갈등, 민족 갈등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샬롬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단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학교가 아닌 농장과 공장으로 가야 하는 아이들,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온 세상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움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중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흔히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면 떠들썩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화요일 낮에 있는 중보기도회와 금요일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일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회의 목적은 침묵과의 만남입니다. 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는 다른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금방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은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로마서는 우리 사람의 초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단지 외국인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지독한 소외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수십 명이 모이는 무리 속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나만 다른 직장을 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만 다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우리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 직장에 다닌다고 할 때 또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여겨질 때 그 소외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6년 동안 그 살 때에 가장 크게 느낀 감정 중에 하나가 이방인 나그네였습니다. 특히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참 어려웠고 또 문화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또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때 참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나 제 가족들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옷을 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좀 덜 차려입고 나가면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놀리기도 하고 또 아파트 위에서 누군가가 뭘 던지기도 하고 그라였습니다. 꼭 이런 경험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리 속에 있어도 이방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11절의 표현에는 유대인들의 진한 자부심과 자만심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할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몸에 나타난 것이 할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여권처럼 생각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신분증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월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나고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정과 일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20살 때와 40살일 때, 또 60세, 80세일 때 행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일 때와 부모가 되었을 때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일 때와 과장, 부장 등의 때에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 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비록 지금은 개구리여도 과거에 올챙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올바른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에서 소외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본래 우리의 모습을 다섯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즉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다섯째는 하나님도 없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데 모으면 그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제게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한조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거기에서 교우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예, 그분은 정한조 안의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장통을 돌아다니던 존재였습니다. 거기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음악회를 여시고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입장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출애굽의 대사건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 등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또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존재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그 이후의 영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 중에 하나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들에게는 본래 며칠 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강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교제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있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름은 10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딱 두 번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할 때 한 번과 금방 읽은 시편 27편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굉장히 처절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환영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인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표상으로 우뚝 서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외면을 많이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고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함께 그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이 은총에서도 제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지를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간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을 것이라고. 또 여인들은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또 유대인 남자들은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본래 이 지성소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지금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피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처음 믿을 때와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며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맞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과도 상관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에 또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탐욕과 염려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있는 곳간보다 조금 더 큰 곳간을 짓고 싶고 또 그 안에 지금 쌓아놓은 것보다 조금 더 쌓아두어야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다. 바라옵나니 조금 더 큰 곳간과 조금 더 많은 물건들만 관심을 쏟다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함께 되는 부요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 가까이에 서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화로움만을 꿈꾸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를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의 첫날이 감사와 순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